우린 성경 말씀을 용맹스럽게 옹호하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든, 인용도 하고 비유로도 사용합니다. 그것이 유익하게 이용하든, 나쁜 의도로 악용하든,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이야기는 성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삼가하고 자제하고 경건한 사람을 내세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삶, 정황에 있을 법한 실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항상 모범적이거나 우리를 위한 모델의 삶을 산 인물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데이 스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고쳐야 합니다. 물론 문학적으로 성인의 삶을 그리는 성인전도 있죠. 바이블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사람, 스캔들 투성이 사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슈퍼 휴먼 이야기 없다는 것입니다. 등장인물 주인공들이 어쩌면 폭력적이고 버리장머리 없고 추잡하고 사악합니다. 어떨 때는 소명에 충실하고 신실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은 변해 갑니다. 결국 성경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고 배우고 변하면서 자랍니다. 인물에 치중하면 성경의 메시지인 도덕적 통찰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조직 신학서 교리 문답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매뉴얼도 아니에요. 종교가 뭐냐? 오랜 세월 신조나 교리의 지적인 동의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엔 종교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여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살면서 법과 관습을 지키는 겁니다. 전성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공동체 멤버들의 운명은 같습니다. 외국인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파란만장한 내러티브입니다. 어떤 신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성경은 실존적, 모랄, 도덕적 이슈를 다룹니다. 이게 나중에 신학을 간접적으로, 내면적으로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나름대로의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나 신학과는 거리가 먼 스토리, 노래, 역설, 비유, 그런 언어와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통일된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스타일, 저자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엔솔로지입니다. 엔솔로지, 학급의 학생이 모두 참여하여서 책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주로 시집입니다. 그런 프로젝트 우리 아이들 많이 학교 다닐 때 했죠. 성경도 그 시대도 장르도 다르고 정치색도 있고 역사물도 있고 철학도 있고 당연 종교적,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도 포함되고 또 스토리도 있고 또 법조문도 있고 제사제도도 있고 예언도 있고 사랑, 잠언, 감사, 슬픔의 노래도 있습니다. 엔솔로지는 모음집, 선집입니다. 즉 다양한 것입니다. 작품도 다양하고 사상도 다양하고 그래서 바이블은 하나의 심포니를 만들어내죠. 그 관심사는 성경의 관심사는 만물의 기원, 악과 우상과 고통의 존재와 씨름, 성결한 삶, 어떻게 하면 정결한 제사를 드릴 수 있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각양각색의 불협화음 같은 소리들을 모아놓은 Anthology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만국 백성의 서바이벌 책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이 뭔가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부심, 그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미미합니다. 겨우 나라 하나를 가나안 땅에서 꾸려갈 정도일 뿐입니다. 어쩌다가 이웃 나라를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기는 했는데 그 나라가 922년 기원전에 더 잘게 쪼개졌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 바벨론 제국에 망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불타졌죠,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힘이 센 제국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 약소국 국민들은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 어떤 나라나 부족이나 씨족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종족들이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름만 남은 종족이 무수한 이유입니다. 피지배 민족,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패배한 신을 포기하고 정복자의 신을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동화라고 하는 assimilation. 그럼 뭐 결혼으로 보통 이루어지죠? 한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남쪽의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그 후손은 달랐어요. 죽었다가 잠잤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고비고비 절치부심, 그 부침을 거듭하면서 공동체와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한 거예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의 오리지널이 나중에 민족적 정체성으로서의 유대주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기독교,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슬람 같은 세계 종교의 근간이 되는데요. 공통분모는 뭐냐?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해서 유일신 사상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특별한 유일신 사상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의 문화, 하나의 문명을 이루고, 종교를 이루고, 전승되고, 오늘까지 이른단 말입니까? 고대 사람들은 신의 힘이 자연에 스며 있다고 했습니다. Nature God라고 그러죠. 땅이니, 하늘이니, 바다니, 다 신입니다. 그 속에 신의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이 자연의 힘으로 막 튀어나올 것 같이 그 사람들한테 보였던 것입니다. 곧 자연이 신이요, 신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신 하나가 모든 파워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각각의 신의 파워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생각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주변 다른 민족의 신관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새로운 발상, 즉, 한 분의 신이 Almighty, 모든 파워를 쥐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신은 자연신이 아니고, 자연을 초월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이나 그 현상을 통해 알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신은 오로지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그 삶의 정황 속에 직접 오시고 자기들과의 특수한 관계,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하죠.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유일신 사상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지점입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참극과 재앙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로의 유배 생활은 이스라엘 신의 패배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마이티 하나님의 패배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배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포부와 목표가 하나님께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멸망? 포로로의 유배 생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필요 조건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의 한 민족 이스라엘은 계속 서바이브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망한 나라의 백성의 서바이벌 책입니다. 성경은 또한 주변의 종교 문화권에 대한 비평을 가하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 스토리, 주변 나라의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달라요. 성경의 스토리는 비슷해도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주변 문화 사이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 주변 나라들은 잡신을 섬기는 민족,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주변에 그 기존 문화가 있는데 그게 압도적으로 힘이 셉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혁명적인 비평서가 우리 성경이에요. 기록 자체가 아주 비평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독자로서 항상 비평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성경을 새롭고 신선한 시각으로 읽을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글의 폐해가 많은데요. 그 폭력성을 드러내는 글이 존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는 스토리가 그렇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쁜 악한 왕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폭력에 이용당한 비열한 편지글 1. 첫째, 우리아의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오늘 본문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임신을 시키지요. 다윗의 조치는 전쟁터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아내와 동침하라고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투 중인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혼자 왕의 호의를 받을 수 없다. 맛난 음식 먹을 수 없다. 아내와의 동침도 마다합니다. 다윗 왕이 초조해지죠. 1단계 흉계는 실패했습니다. 2단계,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극렬한 전투에 투입하여 죽이는 악랄한 구상입니다. 야전사령관 요압에게 편지 씁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하라. 본진은 후퇴하라. 선봉에서 우리아를 전사케 하라. 결국 불쌍한 우리아는 죽게 되죠. 전황 보고가 참 웃겨요. 왕에게 올리는 보고서가 왕을 안심시키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니까 햇사람 우리아가 전투에서 죽었어요. 17절, 21절, 24절 세 번이나 그렇게 언급합니다. 성경은 다 아는 것이죠. 요압도 압니다. 다윗의 흉계를 잘 압니다. 어떻든 포인트는 임금이 편지로서 폭력을 가했다. 달리 말하자면 폭력에 이용당한 비열한 편지글인 셈입니다. 또 하나 소개하면 아합 왕, 이세벨 왕후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야, 너 포도원 멋있구나. 내 집에서 가까운 포도원인데 내가 사고 싶은데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좀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때 왕후 이세벨이 흉계를 꾸미죠. 거짓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폭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장로들 앞에 나봇을 세워 신문하라. 두 사람의 불량배 거짓 증인을 세우거라. 그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증언케 하라. 그리고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세벨의 계략에 따라 나봇이 죽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리포트를 받은 후 아합은 모른 척하고 그 나봇의 땅을 빼앗죠. 힘없는 사람의 소유가 왕과 같은 권력자에게 넘어갑니다. 아마존의 웨어하우스에 로봇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1만 명의 인원을 감축해도 되는 거예요. 베이조스와 그 후임 사장이 혹은 주식 가진 자들의 부는 더 많이 부풀려질 것입니다. 같은 임금에 노동자들이 덜 인상된 임금 조건으로 계약하고 일해야 하니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저절로 부가 옮겨가는 것 같지만은 뺏고 빼앗기는 현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옛날에 물리적 폭력이 소리 없는 폭력으로 이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무슨 책인가? 아이들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반과 근친상간과 살인과 강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둑질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천진한 낙관주의자들 책도 아닙니다. 성숙한 삶은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지지만 고통과 투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명작처럼 성경도 구조와 스타일이 정교한 데다가 주제와 은유가 미적인 특징이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성경은 독자로 하여금 부단히 연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게 하는 것이죠. 결론은 독자가 내려야 합니다. 홀로코스트는 사람을 살해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말, 혐오와 인종차별의 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뭡니까? 우리아가 죽고 나봇이 죽게 되는 그 케이스. 왕의 음흉한 편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다윗을 저주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합니다.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쁜 말, 악한 편지에 대한 카운터 라이팅, 그것을 회복하고 뒤집을 수 있는 글쓰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고 그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입니다. 폭력을 폭로함으로써 카운터 폭로글을 기록으로 남기라는 뜻이죠.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폭력에 저항하는 글 모음 혹은 anthology입니다. 폭력에 맞서서 쓰는 카운터펀치, 라이팅이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언론의 폭력, 없는 사실을 조각하여 교묘하게 시나리오를 써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현재의 언론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말과 그의 폭력, 모함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 설교를 전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저항의 도구로서 우리는 말하고 글을 남겨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제갈 물리는 시대, 우리 인류의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 지식인들은 폭력에 가담하는 글을 쓰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한 스피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죠. 성경의 서기관을 요새 시대로 옮겨오면은 언론 종사자들, 기자들, 작가들 좀될것 같습니다. 이 직업군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글 쓰는 사람들이 권력에 가깝고 돈 많은 사람들과 가까우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봇을 죽이는 편지글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과 집주인을 비교했죠. 글잘 쓰는 재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데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새것, 옛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처럼 글 쓰는 사람도 폭력을 교수하는 글에 대한 반박과 성명과 작품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도덕적 교훈과 윤리로만 이해하려고 단순하게 읽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글이 참으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글을 쓰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자세히 세심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